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고 있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의 제닛 예일런 의장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옐런 의장은 3일 시카고에서 가진 한 연설에서 이달에 열릴 회의에서 고용과 물가가 계속 우리의 예상처럼 진전되고 있는지 평가에 맞는다면 금리 추가 조정이 적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오는 14일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공개 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엽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앞서 이를 발표한 경기 동향 보고서에서 미국의 경제가 점진적으로 또는 완만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었습니다. 미 경제 분석가들은 이런 연준의 평가와 옐런 의장의 발언으로 금리가 이달 안에 인상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연준은 지난 2008년 금리를 0에서 0.25%로 낮추는 정책을 펴다가 2015년 12월 기준금리를 0.25에서 0.5%로 올렸습니다. 이후 지난해 12월 다시 0.5에서 0.75%로 금리를 한 차례도 올렸습니다. 금리는 이자의 원금에 대한 비율, 즉 돈의 사용률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금리가 올라가고 반대로 돈 쓰려는 사람이 적어지면 금리는 내려갑니다. 미국의 침체됐던 경제가 점진적으로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늘면서 금리도 인상되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3일 중국 정부가 국내 여행사들의 한국 관광 상품 판매를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 이후 제재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여유국이 하달한 7개 지침을 보면 오는 15일 이후 한국행 단체 관광과 자유여행 상품의 판매를 모두 금지합니다. 또 인터넷 관광 상품 판매도 끝냈거나 삭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1,724만 명 가운데 46%인 807만 명이 중국인입니다. 중국에선 최근 한국의 롯데그룹이 자사 골프장 부지를 사드 배치 장소로 제공키로 한국 정부와 합의한 뒤 일부 시민들이 롯데 상품 불매운동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은 3일 중국의 이런 보복 조치와 관련해 국제 규범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앞서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최신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를 동맹 차원에서 주한미군에 배치키로 합의했습니다. 두 나라는 사드 배치가 오로지 북한 정권의 위협에 대응한 방어적 차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자국의 안보 이익을 위협한다며 배치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27일 VOA에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한국의 자국 방어 조치를 포기하라는 중국의 압박은 비이성적이고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뷰이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러시아가 3년여 만에 군사대화를 재개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페트로 파펠 나토 군사위원장이 3일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 총참모장에게 전화를 걸어 안보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양측이 충돌 방지 등 사고를 피하기 위한 군사적 협력 재개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토는 러시아와의 이번 소통 재개가 상호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토는 지난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하자 러시아와의 군사 교류를 전면 중단했었습니다. 러시아 반정부 지도자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의 부정부패 의혹을 강하게 제기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알렉세이 나발리 대표는 2일 보고서에서 메드베데프 총리가 부정한 방법으로 호화 저택과 요트 등 엄청난 재산을 축적했고 이를 숨기기 위해서 측근들이 운영하는 업체나 자선단체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메드베데프 총리실 대변인은 하지만 나발리의 이 같은 주장은 선거운동의 일환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3일 이에 대한 물음에 총리실 발표 이외에 추가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3월 4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살해 사건의 용의자로 말레이시아 당국에 체포됐다가 추방된 리정철이 평양으로 출발했습니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차관보는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정권 교체에서부터 핵 보유 인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북 정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평양은 오늘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낮 기온은 10도입니다. 해상도 흐린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5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가 예상됩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살해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됐던 북한 국적자 리정철을 석방했습니다. 리정철은 현지 시간으로 3일 오전 8시 50분쯤 세팡 경찰서에서 석방된 뒤 곧바로 이민국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추방 절차를 거친 뒤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중국행 항공편을 통해 평양으로 출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말레이시아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지난달 13일 북한 국적자가 사망한 사건에 유엔 화학무기 금지 협약에 따라 개발과 생산, 비축이 금지된 독성 화학물질 VX가 쓰인 데 대해 크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말레이시아 외교부는 어떤 장소나 상황에서든 이 같은 화학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강력히 비난한다면서 공공장소에서의 해당 화학무기 사용은 일반 대중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암살된 지 이제 18일이 지났는데요. 이 시간에는 취재기자와 함께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은 무엇이고 또 수사 진행 상황 어떤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지아 기자, 리정철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체포된 3명 가운데, 용의자 3명 가운데 유일한 북한 국적자인데요. 말레이시아 당국이 리정철을 석방한 이유가 뭡니까?
네, 리정철은 이번 사건의 북한 국적 용의자 8명 가운데 유일하게 사건 발생 나흘 만에 체포돼 조사를 받아왔는데요. 말레이시아 검찰은 리정철의 혐의가 기소를 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리정철이 북한으로 추방된 이유는 불법 취업으로 이민 관련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다른 북한인 용의자 7명에 대한 추적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 말레이시아 경찰은 남성 용의자 4명이 인도네시아와 아랍에미레이트, 러시아 등을 거쳐 평양으로 되돌아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에 이들에 대한 수배를 내렸습니다.
예.
다만 북한이 인터폴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예상되고요. 북한 대사관 2등 서기관인 현광성과 고려항공 직원인 김욱일은 현지 북한 대사관에 머물고 있는데 이 중 외교관 면책특권이 없는 김욱일에 대해선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라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예.
그 밖에 또 다른 북한 국적자인 리지오의 행방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 암살 사건과 관련돼서 이제 기소된 사람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국적의 여성 2명인데
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수사 성과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말레이시아 경찰은 사건의 핵심 용의자인 북한 국적자들이 말레이시아를 빠져나가고 추가 용의자 체포에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북한이 배후에 있다는 심증은 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예.
그래도 독극물 공격으로 살인이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살해에 이용된 독극물의 종류가 VX라는 점을 밝혀낸 점 등을 현재까지의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사실 이번 사건 초기만 해도 북한이 배후에 있다, 이건 사실 추정에 불과했는데 그 정황들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 이게 지배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김 씨의 죽음이 북한과 연계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우선 말레이시아 경찰이 사건이 일어난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하면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경찰은 이를 토대로 지난달 13일 오전 9시쯤 김정남 씨에게 직접 독극물을 바른 그 베트남 국적 여성 도안티 흐엉과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샤를 체포했습니다. 동시에 당시 공항에 있던 북한 국적 남성 용의자 4명을 지목했고요.
예.
이틀 뒤엔 리정철을 체포했습니다. 또 추가 수사를 통해 현광성과 김욱일, 그리고 말레이시아를 빠져나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리지우 등 3명이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예.
이런 점을 종합해볼 때 북한과의 연계성은 점점 짙어져 왔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김정남의 시신에서 검출된 VX도 큰 관심을 모았죠.
네, 김정남 씨는 공격을 받은 직후까지만 해도 공항 관계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을 정도로 의식이 또렷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후 의무실에 갔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사망했는데요. 이 때문에 범인들이 사용한 독극물의 종류에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말레이시아 화학국이 분석을 통해서 VX의 존재를 확인했고요. VX는 국제적으로 금지된 화학무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북한이 어떻게 이를 말레이시아로 들여왔는지 입수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번 사건을 통해서 말레이시아와 북한 간의 외교 관계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죠?
예, 맞습니다. 북한과 말레이시아는 지난 40여 년간 외교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두 나라에는 대사관이 각각 개설된 상태고요. 또 양국 간에는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이 체결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그 말레이시아 경찰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예.
말레이시아 당국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결국 말레이시아 부총리는 내각의 양국 관계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고요. 우선적으로 지난 1일 북한과의 비자 면제 협정을 파기했습니다.
예.
현지 언론들은 사태 진전에 따라서는 앞으로 북한과의 국교 단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말레이시아 당국의 수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는데 지금 북한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번에 사망한 남성이 김정남 씨란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 씨가 사망 당시 그 김철이란 이름의 여권을 소지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북한은 이 남성의 사인이 독극물이 아닌 심장마비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북한은 리동일 전 유엔 주재 차석 대사를 말레이시아로 파견해 김정남 씨 시신 인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앞으로 이번 사건 수사와 관련돼서 지켜봐야 될 점들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우선 김정남 씨 시신이 어디로 가는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북한의 바람과 달리 말레이시아 당국은 김정남 씨 가족에게 우선적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가족이나 친족의 DNA를 김정남 씨와 대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예.
현재 김정남 씨의 가족으로는 마카오에 거주하고 있는 김한솔, 김솔이 남매가 있는데 이들이 DNA 확인을 위해 직접 말레이시아로 향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함지아 기자와 함께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김정남 피살 사건의 수사 상황 또 그에 따른 파장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북한 지도부를 겨냥한 중국의 압박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례적으로 김정남 피살을 거론하며 중국의 북한 석탄 수입 금지가 이 사건에 영향을 받은 것이길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셀 차관보는 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데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2일 미국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해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것이지만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씨 사례로부터 영향받은 것이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정남 씨 피살을 북한과 연관짓는 미 고위관리의 이 같은 발언은 국무부가 이 사건에 대한 말레이시아 당국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에나 리치 앨런 대변인은 전날 BOA에 김정남 씨 암살에 대한 말레이시아 당국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미국은 그보다 앞서 나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이처럼 중요한 대북제재 결의안의 문구와 정신을 지킬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북한의 중국에 대한 교역 의존도가 90%에 이른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중국이 안보리 결의든 혹은 독자 조치든 북한 지도자들에게 분명한 정지 신호를 보내는 더 많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보기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러셀 차관보는 오는 8일 동아태 담당 차관보직에서 사임한 뒤 1년 동안 뉴욕에 있는 아시아 사회정책연구소에 몸담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불안정한 상태라고 미 중앙정보국 CIA 전직 국장들이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으로 북한의 고립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맥로린 전 CIA 국장 대행은 1일 BOA와의 인터뷰에서 김정남 씨 암살 사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신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미리부터 제거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망하거나 권력에서 멀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때 중국과 같은 나라가 또 다른 인물을 쉽게 준비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맥로린 전 국장 대행은 이번 사건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력 기반이 아직까지 공고화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pattern of purging is deep enough to suggest that he is
특히 북한 내부에서도 고위 관리들에 대한 처형이 지속되는 점까지 고려할 때 김정은 정권의 불확실성이 관측되고 있다는 겁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을 포함해 30여 년간 CIA에 몸담았던 맥로린 전 국장 대행은 이번 사건에 국가의 개입 없이는 확보가 어려운 화학무기 BX가 쓰인 점으로 미뤄볼 때 배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장관과 CIA 국장을 지낸 리언 파네타 전 국장도 이번 사건이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He clearly is somebody who will not hesitate to kill anyone who either displeases him or if he suspects.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자신을 불쾌하게 만들거나 자신에게 동조하지 않는 개인을 포착할 경우 곧바로 죽일 수 있는 사람이란 점이 확인됐다는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파네타 전 국장은 앞으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토대로 더 위험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이들 무기를 바탕으로 다른 나라들과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예견하면서도 어떤 상황에서든 북한의 불안정성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전직 국장은 모두 이번 사건으로 북한의 고립이 더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맥로린 전 국장 대행은 이번 사건이 공항에서 이뤄진 점에 주목했습니다. 비록 북한 공작원들이 혼잡한 상황과 김정남 씨가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장소를 원해 공항을 택했겠지만 공공장소에서 불법 화학물질의 사용을 확인한 말레이시아 입장에선 우려할 만한 사건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또한 중국이 김정남 씨를 한때 북한의 지도자로 고려했던 사실로 밀어본다면 이번 일로 중국도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맥로린 전 국장 대행은 밝혔습니다.
I think China faces a bit of a dilemma here in that they don't want major changes in the peninsula, but they also recognize
이 때문에 중국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예측할 수 없는 인물이란 점을 인식했고 이는 북한을 관리하는 데 있어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네타 전 국장 역시 중국 지도부가 오랜 기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행동에 대해 우려해왔다면서 김정남 씨 암살 사건을 계기로 북중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And so for that reason, I think it's very important for us to continue to work with China.
파네타 전 국장은 현 시점은 미국이 북한 문제를 놓고 중국과의 협상에 나설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정권 교체와 무력 사용에서부터 핵 보유 인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북 정책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 관리들은 조만간 최종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김영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이를 백악관이 새 대북 정책과 관련해 매우 포괄적인 방안들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엔 무력 사용에서부터 정권 교체,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하는 것 등 매우 다양한 접근이 포함됐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정책 재검토에 관여하고 있는 소식통들을 인용해 캐슬린 맥펄런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이 2주 전쯤 국가안보 담당 관리들을 소집해 대북정책 방안들을 제안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관리는 맥펄런드 부보좌관이 주류에서 벗어난 의견까지 모두 포함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담당 관리들은 새 의견과 제안을 담은 보고서들을 지난 28일 맥펄런드 부보좌관에게 제출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백악관 담당자들이 이 보고서들에 대한 정리 작업을 거쳐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문은 미국 당국자들이 최근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과의 논의에서 공동 전략에 군사 영역을 포함하는 가능성을 검토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대북 정책과 관련해 군사적 대응 등 모든 선택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측은 특히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태세를 보이면 미국이 타격하겠다는 게 선택 방안에 포함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우려를 나타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신문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의 선제 타격이 북한의 반격을 야기해 전쟁과 지역 불안정을 야기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워싱턴의 민간단체들과 전문가들도 최근 보고서와 기고문 등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에 다양한 정책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이를 발표한 25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명백한 안보 위협이 아닌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선제 타격을 하는 건 핵무장 국가와의 전쟁을 촉발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명백히 미국 영토로 향한다면 영토 주권과 국민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대응을 해야 하지만 선제 타격은 북한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징후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 연구소는 지난주 짤막한 보고서에서 북한과 관련해 과거에 결코 구사하지 않았던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단체의 에반스 리비오 개건연구원은 특히 북한 정권이 핵무기와 정권의 안정, 생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압도적이고 강력한 포괄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중장거리 미사일 북극성 2형에 이어서 또 다른 형태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지난 1일 시작된 연례 연합훈련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일 국방력 강화는 자주권 행사라는 독자 필명의 논평에서 세 형의 주체적 전략 무기들이 창공으로 날아오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신문 논평은 지난달 12일 발사한 중장거리 탄도탄 북극성 2형의 시험 발사가 성공적이었다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국제적 파문이 날로 커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논평은 그러나 국제사회가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과 도발로 매도하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 시험 발사에 이어 미한 연합 독수리 훈련과 키 리졸브 연습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발사 준비가 마감 단계라고 주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노동신문 논평은 또 지난 1일 시작된 미한연합독수리훈련을 핵위협과 북침전쟁연습소동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맞서는 전략무기 시험발사는 합법적인 권리행사라고 강변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는 북측의 이 같은 대응에 대해 한반도 정세를 더욱 어렵게 몰고 가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새로운 것을 보여준다는 것은 계속 이런 도발이나 이런 강경한 대응 태도를 견제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강 대 강으로 맞부딪히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 몇 달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굉장히 한반도 정세를 뒤흔들 가능성이 있다.
지난 1일 독수리 훈련에 돌입한 미국과 한국은 지난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역대 최대 규모로 훈련을 진행한 데 이어 올해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훈련을 진행할 것이라고 한국군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미한 양국은 특히 이번 훈련을 북한이 북극성 2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보름 만에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 수준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미한 양국은 이번 훈련에 미국의 전략무기를 대거 한반도에 전개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 강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오는 15일쯤 부산항에 입항할 예정입니다. 칼빈슨호에는 F-18 슈퍼호넷 전투기를 비롯해 호크아이 조기경보기, 시호크 해상작전 헬기 등 80여 대의 항공기를 탑재해 웬만한 중소국가의 공군력 전체와 맞먹는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한반도 유사시 가장 먼저 증원되는 주일 미 해병대의 F-35B 스텔스 전투기 편대도 이달 안에 한반도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다음 달에는 해군과 해병대의 대규모 상륙 훈련도 실시됩니다. 이 훈련에는 미군 상륙함 세척과 오스프리 수직 이착륙기 등이 투입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달 중순에는 미한양국 공군 연합으로 공중 종합 훈련인 맥스 썬더 훈련에 들어가 북한 핵심 시설의 정밀 타격 연습이 실시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거듭된 미한 군사훈련 중단 요구에 대해서 북한의 군사훈련 방식을 문제 삼았습니다. 미한 훈련의 투명하고 공개적인 성격은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는데요.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한 연합군사훈련 실시 방식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Our annual joint military exercises are transparent, defense-oriented, and have been carried out regularly and openly.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3일 VOA와 전화 통화에서 지난 1일 시작된 두 나라 군사 훈련에 대한 북한의 비난을 일축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연례 군사 훈련은 투명하고 방어적이며 40년 동안 미한 연합사령부의 지휘 아래 정례적이고 공개적으로 실시되어 왔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일 이번 훈련에 대해 핵무력까지 언급하며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위험천만한 북침 핵전쟁 연습을 또다시 강행해 나선 이상 우리 군대는 이미 선포한 대로 초강경 대응 조치로 맞서 나갈 것이다.
애덤스 대변인은 그러나 북한의 이런 주장에 양국의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동북아 지역을 보호하며 한반도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They are designed to increase our readiness to defend the ROK, protect the region, and maintain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이어 미한 양국이 연합훈련 실시에 앞서 수개월간의 준비 과정을 거치고 UN 회원국들 역시 참관단을 파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연합훈련이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미한 상호방위조약의 정신에 바탕을 두고 진행되며 정전협정의 완전한 준수를 위해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참관하에 실시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북한의 군사훈련은 투명성이 결여됐다고 애덤스 대변인은 지적했습니다.
We note that in contrast to this international monitoring of the U.S. ROK exercises, the DPRK has not invited monitors to observe its own military drills.
애덤스 대변인은 미한 연합군사훈련과 달리 북한은 자체 군사훈련에 국제감시단을 초청하지 않고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참관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어떤 공격이나 도발로부터도 미국과 동맹국들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호입니다.
미한 양국군은 지난달 14일에서 17일 사이에 경기도 포천 영평 사격장 일대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 WMD 시설을 탐색하고 파괴하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주한미군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그동안 실시해온 WMD 제거 훈련보다 많은 병력이 참가했고 유사시 항공기로 내륙 깊숙이 침투해 핵과 미사일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춰 실전과 유사하게 최대 규모로 진행됐습니다. 훈련에 참가한 미국 병력은 상대적으로 기복이 심한 한반도 지역에서 WMD 기지를 정확하게 탐색해 파괴하는 기술을 숙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의 여야 정치권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중국의 경제적 보복 조치들을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와 집권여당인 자유한국당은 3일 서울의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회의를 갖고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가 본격화하고 있지만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는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은 모두 발언에서 국방부와 롯데 간 부지 교환 계약 체결로 사드 배치 부지가 확보된 만큼 정부는 부지 공여와 환경 영향 평가 등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황 대행은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위적 방어 조치로 어떠한 제3국도 겨냥한 게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도 자위적 수단으로서의 사드 배치의 시급성을 역설했습니다.
북한이나 또 중국 측의 이 논리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고 또 다음 정권에 넘겨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사드 배치가 결정될 수 있도록.
고위 당정 회의에선 사드 배치에 반발한 중국의 경제 보복이 본격화하고 있는 데 대한 대응책도 논의됐습니다. 황교안 대행은 중국과의 소통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사드 배치가 본격화되면서 중국 측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중국 측의 조치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중국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필요한 대책을 적시에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압박이 현실이 되고 있다며 정부 여당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이 피해를 받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제와 안보는 국민을 지탱하는 두 축이자 동전의 양면이라며 풍요로운 살림살이는 튼튼한 안보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드의 조속한 배치에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야당도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선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의 보복 조치가 도를 넘고 있다며 사드 배치의 졸속 추진도 반대하지만 이를 빌미로 대국답지 않은 도를 넘은 중국 태도도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추 대표는 이어 한한령 또는 금한령 같은 중국 측의 비외교적인 보복 조치로는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중국 당국의 현명한 태도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도 중국 정부가 한국과의 우호관계를 고려해 사드는 사드고 교류협력은 교류협력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지나친 경제 보복은 G2 국가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합니다.
중국 당국은 최근 한국의 롯데 기업이 사드 부지 제공을 확정한 뒤 중국 국민들의 한국 관광 전면 금지와 무역 장벽 강화 등 경제 보복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고 일부 인터넷 사회 관계망에선 한국에 대한 강경책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네, 매주 북한 내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평양은 지금입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심 실세로 분류됐던 김오농 국가보위상이 해임돼서 가택연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서 저승사자로 알려진 김오농 국가보위상이 공개석상의 모습을 나타낸 것은 2012년 3월 국제부녀절 기념음악회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당정군 고위 간부들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사회자가 갑자기 김오농 부부를 무대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인민군 청정치국에서 좌직국장으로 사반한 김원홍입니다.
그냥 들여보내진 못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본인의 우양은?
같은 심정입니다.
그러더니 아내와 함께 김정일 위원장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장군님 한 분만 믿고
객석 중앙에서 이런 장면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김정은 위원장은 김원웅을 국가보위상에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김원웅은 장성택 숙청에 앞장서면서 김정은 정권의 핵심이 됐습니다. 당시 장성택이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고 처형된 것을 보면 김원웅의 역할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원웅의 미세는 거기까지였습니다. 김원웅은 올 1월 갑자기 노동당 조직지도부의 조사를 받고 대장에서 소장으로 강등된 뒤 해임됐다고 한국 당국이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발표입니다.
북한 국가보위상 김원홍이 당 조직지도부의 조사를 받고 대장에서 소장으로 강등된 이후에 해임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국가정보원은 김원홍이 허위보고를 한 것이 발각돼 김정은 위원장이 격려했으며 현재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국회 이철우 정보위원장입니다.
당 간부들을 고문을 하고 김정은에게 허위보고한 것이 이번에 들통이 났답니다. 조직부에서 이런 내용을 김정은한테 보고하니까 김정은에 대해서 격려를 해서
당 간부를 고문하는 등 권력을 남용했다는 게 표면적인 숙청 이유지만 북한 내부의 보위성과 당 조직 지도부 권력기관끼리 알력 다툼 결과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김원웅의 실각이 그동안 김정은 정권에서 봐왔던 간부 처형과는 다소 다르다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과오를 저지른 간부들을 두 가지 방식으로 처벌해왔습니다. 하나는 무자비하게 처형하는 것으로 2015년 5월 현영철 인민무력부장과 최영건 내각 부총리 제거가 이에 해당됩니다. 문제가 된 간부를 지방에 보내는 혁명화도 있습니다. 최룡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도 2015년 지방에서 석 달간 혁명화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 마원춘 국방위원회 설계국장도 11개월가량 혁명화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김원웅 부의장의 경우 처형이 아니라 해임 강등시킨 후 가택연금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의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김원웅이 숙청될 가능성과 살아날 가능성이 반반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다시 복근될 가능성에서는 50대 50으로 봅니다. 동영상에 삭제되지 않는 측면에서 복근될 가능성이 좀 있는 것이 아닌가.
한국국방연구원의 김진무 박사도 시간이 좀 지나면 김원웅이 재기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원웅이가 뭐 직접적으로 장성택이나 현영철이나 그 김정은의 그 권위에 직접 도전한 게 아니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마원춘이라든지 어떤 핵심 그동안에 발탁했던 핵심 엘리트들을 그냥 혁명화 교육이나 강등이나 이런 상황을 통해서 그 충성을 맹세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재기용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후 지난 5년간 340여 명을 처형 또는 숙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네, 한 주간 자유아시아 방송 RFA의 한반도 관련 보도를 살펴보는 주간 RFA 소식입니다. RFA는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국제방송인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을 전했을까요? 심현지 기자가 모았습니다.
호주 정부가 북한에 대한 추가 독자 제재에 착수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 RFA가 보도했습니다. 호주 외교부는 지난 2월 28일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응해 새로운 대북 제재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새 제재는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광물과 선박, 고려항공 등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의 국영 항공사인 고려항공에 대한 용역 제공을 금지했습니다. 또 북한의 광물 생산 수출과 관련한 북한 기업 그리고 개인과의 합작, 금융 거래 등을 포함한 모든 것의 상업적 거래를 금지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이 소유하고 있거나 등록 또는 운용 중인 선박에 대해 호주 입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321호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에서 1960년대 제1 한인들에 대한 북송 사업과 관련해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제소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전했습니다. 일본의 수다 요헤이 변호사는 가와사키 에이코시 등 북송 사업 피해자의 인권 침해와 관련해 북한과 제1본조선인 총연합회, 즉 조총련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1한인인 가와사키 에이코시는 북한이 사회주의 지상낙원이라는 북한 당국과 조총련의 선전에 속아 1960년 귀국선에 몸을 실었습니다. 가와사키 씨는 그러나 일본에서보다 북한에서 더 많은 차별과 감시 등 인권 탄압을 받았고 43년이 지난 2003년 마침내 탈북에 성공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송 사업으로 북한에 간 제1한인들은 동요계층 또는 적대계층으로 분류돼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는 등 최하의 생활을 강요당했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터넷 검색 엔진은 미국의 구글이라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인터넷 사용 경향을 분석하는 아일랜드의 스택카운터 통계를 인용해 지난 1년 동안 북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검색 엔진은 구글로 93.4%의 점유율을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검색 엔진 얀덱스가 3%로 2위를 차지했고 중국의 검색 엔진인 바이두가 2%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북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컴퓨터 운영체제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개발한 윈도우로 점유율이 83%에 달했습니다. 주간 RFA 소식 심현지입니다.
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탈북자 출신 음악인이 이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작품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미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강춘혁 초대전 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개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말로 노래하는 사람을 래퍼라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이 래퍼로 활동해온 탈북자 강춘혁 씨가 이번에는 자신이 그린 그림으로 개인전을 열고 있습니다. 두만강을 건넌 지 20년, 그리고 한국에 온 지 17년. 강춘혁 씨는 여느 탈북민들처럼 처음에는 한국 생활에 정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또 그 사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문제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춘혁 씨는 좋아하는 노래와 또 미술로 그 어려움을 이겨냈는데요. 그래서 대학교에서는 미술을 전공했고 여러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래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강춘혁 씨가 노래한 음악은 북한의 참혹한 현실과 심각한 인권 문제였고 그가 그린 그림도 노래와 같은 주제였습니다. 강춘혁 작가입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첫 개인전을 열게 된 거고요. 또 봄이고 제가 또 봄이랑 연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봄에 태어났고 봄에 탈북을 했고 또 봄에 전시를 여네요. 그래가지고 좀 주제는 청춘혁명인데 이제 춘혁은 제 이름이 되는 거고 이제부터 뭔가 작가의 길로서 또 예술가의 길로서 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열게 되었습니다.
전시회 주제는 혁명입니다. 강춘혁 씨가 죽음을 각오하고 두만강을 건넌 게 꼭 이맘때인 3월. 그래서 이 3월이 강춘혁 씨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3월의 시작에 이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전시회 기획과 안내를 맡은 이안 갤러리 최정은 씨입니다.
이런 작품뿐만 아니라 또한 이제 그 래퍼로서 랩을 통해 가지고 어떤 북한의 이런 그 참상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팔뚝을 보면은 실제로 이런 타투가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1989년 3월 9일 날 실제로 탈북을 했는데 자유를 향해서 왔다는 그런 For the Freedom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자신의 몸에 각인을 시키면서 그걸 토대로 이제 예술 활동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강춘혁 씨가 주로 북한의 참상을 고발하기 위해 그려온 작품입니다. 진지하고 사회성이 짙은 작품들이 많고 또 풍자를 곁들인 작품도 있습니다. 강성대국을 표현한 작품에선 너무나 허약한 군인들을 그리면서 상반된 북한의 상황을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가 래퍼로 활동하며 발표한 고발성이 강한 음악이 작품과 함께 뮤직비디오로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주제는 강춘혁 씨가 전업작가로서의 변신과 또 새로운 희망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처음에 이제 그 북한 출신 작가님이라고 하셔서 저는 이제 유화라든지 어떤 이러한 북한 스타일의 그런 회화를 상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굉장히 그 풍자적이고 위트 있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머 감각이 있으면서도 실제로 그 우리 한국에서 이제 젊은 세대들이 즐기고 있는 문화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같이 융합돼가지고 보여지는 작품이기 때문에 보다 이제 독특한 화풍과 이런 주제 등 것들이 잘 그 합쳐져서 독특한 작품 세계를 뽐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겨울에 건너거든요. 강물이 오니까 이제 안전하게 건널 수 있으니까 여름에는 많이 장마철에 애들 빠져 죽고 이런 상황들 많으니까.
강춘혁 씨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낯선 곳에서 함께 살아가는 탈북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북한에 남겨진 모든 사람들에게도 역시 같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다고 했는데요. 이런 작가의 진심이 작품을 보는 관객들에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기 보면 어린애들 도망치는 그림 보니까 막 불쌍하고 빨리 통일됐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실상을 영상으로나 이야기로는 많이 들었는데 그림으로 보니까 오히려 더 와닿는 느낌이고 딱 봐도 느껴지는 게 이제 북한의 실상을 뭔가 사실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이제 표현하려고 하는 게 느껴져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그런 그림들이 있는 것 같아요. 통일이 돼서 이런 사람들의 마음 놓고 작품 활동이 있는데 더 멋있는 그림 그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민족의 자화상인 것 같아요.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가수로 유명세를 타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랩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지만 이번 전시를 통해서 강춘혁 씨는 전업작가로 그리고 예술가로 살아가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도전이 앞으로 갈라진 이 땅에 용기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뭐 통일에 대한 마음은 뭐 다 우리 사람들이라면 다 가지고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보다는 좀 이번 전시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젊은 저랑 비슷한 젊은 층의 사람들이 많이 와서 좀 보면서 우리가 남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들을 좀 알아갔으면 좋겠고 진짜 북한 현실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 좀 많이 알아갔으면 좋겠고 예, 그런 바람입니다.
이번 전시는 3월 6일까지 관람객들을 찾아갑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양은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은 10도입니다. 해상도 흐린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5m, 서해 0.5에서 1m 사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강에는 오늘 오후 한때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양덕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낮 기온 8도, 신유주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 10도, 수풍 아침에는 영하 3도, 낮 기온은 10도가 예상됩니다. 중강 아침에는 영하 11도, 낮에는 4도, 강계 아침 기온 영하 8도, 낮 기온 6도, 희천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은 10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황해도에는 구름이 끼겠습니다. 용현 아침에는 영하 1도, 낮에는 11도, 개성 아침 기온 역시 영하 1도, 낮 기온 11도고요. 신계 아침에는 영하 1도, 낮 기온은 9도입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흐린 가운데 해산과 삼지연 지역에는 오후에 눈 예보가 있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 8도, 해산 아침에는 영하 13도, 낮에는 2도, 장진 아침 기온 영하 12도, 낮 기온 2도, 풍산 아침 기온 영하 13도, 낮 기온은 1도입니다. 운기 아침에는 영하 4도, 낮 기온 6도,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17도까지 내려가고요. 낮 기온 영하 3도에 머물겠습니다. 해상도 흐린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5m 사이에, 서해는 0.5에서 1m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3월 4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시작하십시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VOA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서는 VOA 한국어 서비스의 모든 기사와 방송을 여러분의 손 안에 전해드립니다. 또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는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립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3일 중국 정부가 국내 여행사들의 한국 관광 상품 판매를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 이후 제재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여유국이 하달한 7개 지침을 보면 오는 15일 이후 한국행 단체 관광과 자유여행 상품의 판매를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1,700여만 명 가운데 46%인 800만 명이 중국인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은 3일 중국의 이런 보복 조치와 관련해 국제 규범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앞서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최신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를 동맹 차원에서 주한미군에 배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나라는 사드 배치가 오로지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방어적 차원의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중국은 자국의 안보 이익을 위협한다며 배치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27일 저희 VOA에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한국의 자국 방어 조치를 포기하라는 중국 정부의 압박은 비이성적이고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고 있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의 제닛 옐런 의장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옐런 의장은 3일 시카고에서 가진 한 연설에서 이달에 열릴 회의에서 고용과 물가가 계속 우리의 예상처럼 진전되고 있는지 평가에 맞는다면 금리 추가 조정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준은 앞서 1일 발표한 경기 동향 보고서에서 미국의 경제가 점진적 또는 완만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었습니다. 현재 미국의 금리는 0.5에서 0.75%입니다. 금리는 이자의 원금에 대한 비율, 즉 돈의 사용료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금리가 올라가고 반대로 돈을 쓰려는 사람이 적어지면 금리는 내려갑니다. 미국의 침체됐던 경제가 점진적으로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늘면서 금리도 인상되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유대인 시설들을 겨냥해 폭파 위협을 가한 남성 한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용의자는 적어도 유대인 주민센터 8곳과 학교들, 유대인 옹호단체 본부들의 폭파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는 체포된 용의자가 미 중서부 미주리주 최대 도시인 세인트루이스에서는 31살의 후안 톰슨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용의자 톰슨이 헤어진 여자친구를 괴롭히기 위해 폭파 협박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미국에서 반유대주의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비난하면서 어떤 증오와 편견도 미국에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뷰의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3일 북아프리카의 튀니지를 방문해 불법 이민을 차단하기 위한 양국 간의 새로운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독일과 튀니지가 망명 신청 거부자들을 좀 더 빨리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튀니지인들에게 직업 훈련을 제공하는 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9월 독일의 선거를 앞두고 있는 메르켈 총리는 독일로 유입되는 망명 신청자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독일은 지난 2015년 이후 100만 명 이상의 난민을 받아들였습니다. 미국 내 외국 출신 과격분자들은 대부분 미국에 입국한 뒤 수년이 지난 뒤에야 극단적으로 변했다고 미 국토안보부가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테러 관련 활동에 가담한 외국 출신 과격분자 88명의 이민 내역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조사 대상 가운데 과반수는 검찰에 기소되거나 사망하기 전에 적어도 10년 이상 미국에 거주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조사 대상 88명 가운데 거의 과반이 16살 이전에 미국에 도착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이상 뷰의 세계 뉴스 김영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 11,99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